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이 지식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치열하고 그리고 또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시대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 가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가서도 그들은 지식을 쌓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삶의 전부가 이 지식을 습득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장래의 진로를 위해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다시피 직장을 얻어서 거기에서 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뚜렷한 한 가지 어떤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서든지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앞서야 한다는 그와 같은 강박관념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그와 같은 의식이 그의 삶에 깊이 자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것 그런 의미로 그것이 거치면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기 위하여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 나의 판단, 나의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높아지게 되고 교만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경쟁에서 그 자기가 도태되게 될 때에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 자기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인생은 살만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아주 비관적인 삶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 위험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기의 힘으로 성공하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얻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적이 앞서고 그리고 승진이 앞서고 또 자기가 어떻게 잘 투자를 해서 자기의 재산이 점점점 늘어갈 때에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소망이, 그의 마음이 철저히 땅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무시하고 자신의 내면과 영혼에 대해서는 살피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과 성취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영혼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일은 점점점 무시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위험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삶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성공하는 것 거기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삶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성공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삶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그냥 바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하고 무식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이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너는 바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보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환경 때문에 그렇든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삶이며 바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최고의 지식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이고 최고로 지혜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를 가장 어리석은 삶으로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인간이 최고의 지혜를 동원해서 가장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취할 때에 나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나의 삶의 결과가 어리석은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한 노래인데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중에는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는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초반부에 나오는 시들은 거의 다가 이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그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이 시들을 썼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4편의 시의 표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와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에 이 시편의 배경이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시를 읽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는 의로운 자들이 핍박당하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살아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로운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만연한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대로 공평하게 다스린 것이 아니었고 이 왕이 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왕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그가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공공연하게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더 무질서하고 황량한 나라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능력 있는 자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부름받고 사울에게 인정받으면 그는 왕의 신하가 되었고 그 당시까지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였던 이방 왕들과 그의 신하들이 누리던 부귀와 영화를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하였는데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서 사울의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는 에돔 사람 도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을 때에 그가 사울을 피하여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소년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그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였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온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울의 그 양치는 자였던 도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에게 이 다윗을 고발하였고 그 결과 다윗을 도운 높 땅의 제사장 85인과 그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과 23장에 가서 보시면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힘과 권력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사무엘도 있었고 또 다윗이 있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진실로 참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시대였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성공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 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귀하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횡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그 시대의 참혹하고 어두운 삶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가?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정직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였는데 그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핍박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왜 그와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와 유사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구나. 거짓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지 300년, 400년을 살아오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는 그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같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삶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실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들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들의 생각과 삶이 온전히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이 욕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것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소출이 많고 그리고 양과 소가 새끼를 많이 낳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잘 경영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운영하고 경영해서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삶은 자기의 주먹에 달려있고 자기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다 미약한 사람들, 심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봐라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느냐. 여호와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똑같은 것들이지 사람들이 다 연약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다 신의식이 있다고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본성이,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상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우상은 있었습니다. 어떤 부족과 어떤 민족에게도 우상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대체물,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어떤 영광과 권능이 있는 아름다움 있는 어떤 존재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 본성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양심을 억누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그 마음을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자기의 마음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번거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자기의 욕망과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의 욕망이 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일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것이 선이 되기도 하고 저것이 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불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불신앙의 형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들이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주신 계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증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고 있는가?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고 성공을 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힘쓰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물어보면 뭐 하나님이 있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으면 그것은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때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의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수많은 영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그 행위로는 그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두려운 삶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회의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형태의 삶도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역겹게 보셨으며 심판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징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와 같은 제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기울였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불신앙의 형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하나님 옆에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느 면에서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참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 충만한 시대에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삶에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면 내가 점집에도 한번 기웃거려보고 그리고 사주팔자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나은 길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외에 내 마음 가운데 진짜로 섬기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 옆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나의 성공을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가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에 이것을 이루면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삶의 형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이 이렇게 성공하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되면은 그러면은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얻거나 성공하거나 재물을 많이 얻거나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옆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옆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부모,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재물 그 어떤 것들을 거기 옆에 두고 거기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삶의 형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의 거짓됨을 깨달아 알아야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그 하나님 옆에 다른 것들도 함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신의 의지나 욕망을 우선시하여 사는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어리석은 삶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들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왜 어리석은 삶입니까? 다윗은 이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 삶이 부패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이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부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룰 것 같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흐트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그 모든 수고가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부패함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삶이 부패하여서 온갖 악한 행위를 부끄럼 없이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타락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일생 동안을 살면서 나를 부른다고 불렀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부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너의 자식을 더 사랑하였고 돈을 더 사랑하였고 너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 어리석은 삶의 결과는 그 소행이 가증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증해진다는 것은 악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실제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그렇게 의도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많은 종교적인 것들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위치해 있을 때에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야 할 그 거룩한 곳에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서 있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증한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거나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지식이 서 있거나 우리의 성공이 서 있거나 우리의 자녀가 서 있거나 우리의 재산이 서 있거나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위치하는 순간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증하게 보시는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나의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모든 것에서 최고의 자리에 그분이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가증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경향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두려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삶이 아닌 진실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삶의 결과는 그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참 그 삶에 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몇몇 가지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다 살펴 알고 계십니다.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은 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전혀 선한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눈이 청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다 탐문해 보실 때에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로마서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혼의 어두움과 우리 자신의 삶의 불완전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으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하는데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삶을 사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충성과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전에 다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부패와 이 가증함을 느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방황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의를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불의와 불순종과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한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